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핵심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오전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세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서 모임하고 식사를 하고 어떤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던 이 비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힘이 나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또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또 능력을 주는 말씀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나 또 그의 온 집안이 다 패가망신할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상대가 바로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그리고 교황 모두가 다 가톨릭이었죠. 근데 그 가톨릭에 대항을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 죽여주시오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을 겁니다. 이 루터가 교황의 파문장을 받았죠. 그리고 황제가 출두하라고 가는 길에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루터가 실에 많이 빠졌죠. 좌절하고 힘도 없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 상복이 있죠. 시큼한 그 상복을 입고 루터 방에 딱 나타났더니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루트가 마음을 잡고 일어났다고 하죠. 이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루터는 상당히 힘든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루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엄청난 그 권력 앞에서 이 작고 작은 개인 루터가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죠. 교회 역사는 이 루터가 누구보다도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평소에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고 일이 더 바쁠 때 나는 세 시간을 기도합니다. 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세 시간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몸에 이 기도와 묵상이 배어져 있었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루터는 친구에게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알려주겠네. 육과 마귀가 항상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온갖 이상한 일이나 생각으로 내가 냉랭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서 기도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면 나는 시편을 들고 내 방으로 달려가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시편이 꼭 아이 이 시편을 꼭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 내어서 낭독하기 시작한다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냐면은 시편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너무 힘들면은 기도 못 합니다. 루터가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루터가 사용을 했던 방법은 시편을 펼쳐놓고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면 그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톨릭의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시편을 읽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 자체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도가 됩니다. 시편은 노래죠.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이렇게 울려주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노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유행가. 유행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어쩌면은 그 유행가가 꼭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살살살 만져줍니다. 기가 막혀요. 사랑의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어쩜 내가 겪었던 것을 저 가수가 똑같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노래가 내 마음을 자꾸 만져주죠. 그래서 따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행가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는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유행가 자꾸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무해지다가 결국 그 허무한 대로 인생이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유행가 부르려면 차라리 밝고 좋은 거 부르는 게 좋아요. 뭐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뭐 돌아온다 이런 거는 그나마 그래도 쨍하고 해가 뜨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물론 그것이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유행가를 불러도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절절히 표현을 잘 해놓았는지 네,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이 그 속에 있죠. 시편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쓰라고 하셨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노래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찬송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말합니다. 곡조 있는 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 근데 시가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찬송이죠. 인간은 찬송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감정을 노래로 들으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즉 그 노래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일반 노래는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노래는 해결책이 없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지만 그 이별의 아픔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은 그 이별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대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책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쁠 때도 시편을 읊조리고 슬플 때도 시편을 읊조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시편을 읊조리기만 하면은 답이 됩니다. 이 시편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냥 읊조리기만 해도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자꾸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또한 찬송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절망하고 있느냐? 시편을 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고관들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만한 행동이죠. 권력자들, 거만한 권력자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거만하게 서로 앉아가지고 입술을 벌려서 나를 비방하고 있다면은 사실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 힘이 들죠.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다. 언제 끌어갈지도 모르고 언제 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자들 도망을 가든지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러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힘이 들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고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죠.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그 시점에 이 시편 119편 이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오죠.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은 작은 소리로 시편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24절과 25절 말씀을 이 상황에서 고관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죽을 맛인데 놀랍게도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었더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즐거움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고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충고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죠. 곁에 서서 말씀을 해주는 분입니다. 곁에 서서 충고해주는 분이고 곁에 서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가 그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서 시편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내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도와주시더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었더니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충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자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 영혼이 진짜 진토에 붙었다.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진토에 내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 이러한 비법이 이 속에 시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쭉쭉 찾아서 읽어보니까 한 열몇 군데가 나와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읽어보면서 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돈을 들려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법을 알려주신 거죠. 다 같이 시편 119편 7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거짓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계를 보면 딱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럴 때 정직한 자가 힘 못 씁니다. 넘어질 때가 많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이미 다 노래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을 펼쳐놓고 작은 소리로 그 시편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즐거움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회복할 수 있겠구나. 나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다른 것이 비법이 아니라 기도하기 힘들 때에 시편을 펼쳐놓고 읽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노래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박어동 장로님 부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혹시 나가셔서 진짜 절망이 내가 왜 선교사로 나왔던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좌절이 올라올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번갈아 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편을 들고 읽으십시오. 놀랍게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거기에서 느끼게 될 것이고 아 이길 수 있겠구나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회복이 되면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하 길이 잘 안 보인다 괜찮습니다. 그때 시편을 펼쳐두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렇게 하라.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해온 성경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하면서 기도했고 칼빈은 이 시편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해부학이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온갖 자료를 다 구해서 이 시편을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석을 책을 써냈죠. 중세 수도원에서도 수도사들이 시편을 노래하고 암송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갔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장 또는 편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150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달이 며칠입니까? 평균 30일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10편을 몇 장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천하무적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5장,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이죠. 5월 1일 날 10편을 1장부터 5장까지 5장을 소리내어서 읽고 2일이 되면은 6장부터 10장까지 5장을 또 읽고 3일이 되면 5, 3, 15, 15장부터 16장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이 5월 8일이니까 5, 8, 40, 41장부터 45장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죠. 하루에 시편을 5편씩 읽어 나간다면은 그 성도는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반에 1대1을 하는 분이 7분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 읽어나가는 순서대로 꼭 크게 5장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시편을 날짜에 맞추어서 5장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잠언은 30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은 그 날수에 맞추어서 그 날짜 그 날에 맞추어서 한 장 오늘 5월 8일이니까 잠언은 8장을 읽고 내일 9일이니까 9장만 읽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총 11장을 읽어 나가시라고 숙제를 내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다윗이 감사할 때 나도 감사하는 것이고 다윗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비탄에 잠기면서 시를 쓴 것 나도 비탄에 잠기면서 시를 읽고 다윗이 손을 들어 찬양할 때 나도 소리내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담대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왜?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같이 시편 한 편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날 때 혹시 걸어가면서 또 운전을 해나가면서 이 말씀을 작은 소리를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났을 겁니다. 졸고 있던 분이 잠을 깨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자꾸만 읽다가 보면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힘이 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상황,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을 펼쳐놓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읽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살 것이다. 네 마음속에 즐거움을, 내가 주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